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또 귀한 각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확실히 이제 봄 기운이 우리를 찾아왔는데요. 또 한 주간 여러 기온에 또 오르내림이 있다고 합니다. 환절기여서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하시게 건강히 이 모든 시간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마치 겨울과 같은 그런 좀 이렇게 얼어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좀 춥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이 봄 기운과 함께 맞물려서 좀 더 편안해지시고 따뜻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진짜 매 축도 때마다 기도하듯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은혜와 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제 10가지 재앙의 스토리를 저희가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은 어느 쯤이냐면요. 이제 아홉 번째 재앙까지, 흑암의 재앙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 번째 재앙 하나 남았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첫째들이 죽는 것입니다. 모든 각 가정의 맏아들이 죽고요. 모든 가축의 첫째가 죽습니다. 애굽에 속한 그 모든 초태생이 죽는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재앙에 대한 예고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앙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조금 더 후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확인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바로 왕에게 예고되고 또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일러주시는 일종의 말하면 영화의 예고편과 같은 그런 한 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자 몇 가지 재앙이 남았다 그래요? 한 가지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열 번째 재앙이 남은 거죠.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자, 열 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예견하시는 거죠. 그가, 바로 왕이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어떻게 한다 그래요? 쫓아내리니. 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었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소위 얻어맞고 난 후에 이제 쫓아낼 거다. 이스라엘 백성 제발 좀 떠나줘. 실제로 원문을 찾아보면 이게 털어낸다 그 뜻이에요. 털털털 털어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좀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밀어낼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견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라고 돼 있는데 이 재앙이라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가 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 발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이게 실제로 타격하다 그런 뜻이에요. 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한 가지 타격을 이집트 땅에 바로 왕에게 내리실 것이다. 단 한 가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마지막 재앙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쫓아내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열 가지 재앙 조금 길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비교적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만 보면 바로 왕도 참 불쌍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내보낼 건데 처음에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전해주실 때 들었다면 이렇게 큰 고통이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그 제국 안에서 없었을 텐데 열 번이나 얻어맞고 나서야 열 번이나 타격을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니 웬 사서 고생한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또 어떤 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스스로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횟수를 찾아봤더니 바로가 스스로 했다.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딱딱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냈다라는 말이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딱딱하게 하셨다는 말도 9번, 10번 정도 등장하더라고요. 숫자를 세보니까. 근데 흥미로운 건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언제 많이 나오냐는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의 초반부에는 놀랍게도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표현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장면인데요. 그 재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물을 피로 바꾸는 요술을 행했다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자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딱딱하게, 완강하게 먹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그의 마음을 스스로 완강하게 했다. 바로 스스로 완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인데요. 거기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자, 주어가 하나님입니까? 바로입니까? 바로죠. 바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딱딱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열 가지 재앙의 초반부에 보면 반복적으로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딱딱하게 먹었다는 내용이 반복돼요. 열 가지 재앙의 후반부에 가면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는 말이 또 반복됩니다. 자, 메뚜기 재앙.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했다 나오고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이 불어닥치는 재앙인데요. 2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역시 여기는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뒷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너 다음에 나만 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는 폭언을 하는 걸로 흑암의 재앙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 그 내용이 반복되고 뒷부분에 가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어떤 교훈, 통찰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스스로 마음을 딱딱하게 먹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근데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면 그 마음이 강화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딱딱해진, 완악해진, 완강해진 그 마음을 풀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맞고 그렇게 당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징계를 맞으면서 그 모든 고통을 겪게 되는 걸 우리가 바로를 통해 반면교사라는 교훈과 같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스스로 쓴 기도문인데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바로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제가 그렇게 살았던 적이 과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교만과 독선, 아집과 자기중심성으로 딱딱해져 버린 저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훈, 사랑에 찬 진리를 늘 기쁘게 받아들이는 유연하고 열려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스스로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삶을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 마음이 딱딱했습니다. 제 마음이 딱딱하고 완강하고 완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어마어마한 재난을 겪고 난 후에야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제공하시기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또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에스겔서에 두 번 나오거든요. 그 두 번 중에 한 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복원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지금 펼쳐 보이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빨간 글씨만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지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에스겔서의 맥락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그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도 복원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굳은 마음이 재하여지고 하나님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요. 가끔은 눈물도 은혜입니다. 눈물도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교회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찰은 달고 있는데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딱한 마음,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때때로 시련이라는 채찍을 통해 오기도 하죠. 때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세요. 꽝, 꽝, 꽝 두드려서 그 마음을 깨십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인간인데 제가 피조물이고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 덩어리인데 제가 감히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모욕했습니다. 그런 온갖 회개를 쏟아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놀랍게도 부드러운 마음이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좀 멀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서운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차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망치질을 하십니다. 꽝, 꽝, 꽝.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래 꿈꾸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힘있게 복되게 걸어갈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버티기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버티기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소성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여러분 앞에 열리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건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딱딱합니다. 제 마음이 완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니 하나님 저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좀 열고 들어주십시오. 혹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버티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 모르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좀 센 표현을 하겠습니다. 고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징계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걸음을 돌이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버티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랑어린 음성에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길을 걷는 그런 성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저주가 아니라 악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는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쫓아낼 거다 바로가 열 번째 재앙을 얻어맞고 나면 그렇게 예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11장 2절인데요. 여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예, 잠깐 띄워주십시오.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애굽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좀 구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웃에게 가서 좀 내놔봐, 값진 거. 은금 폐물 좀 내놔봐.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여기 구하게 하라라는 말이요. 구걸하다라는 말로 쓰여 있지가 않고 요구하다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에스크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죠. 왜 이 요구를 할 수 있냐. 이거 예전에도 나왔던 이야기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뭐냐면 너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그 땅을 빠져나오게 될 거다. 일찍이 예고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집트 치하에서 노역의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삭스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자가 삭스를 요구하는 거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구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놀랍게도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작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은금패물, 귀한 것, 그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될 삭스를 받아서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나중에 그것의 상당 부분은 이렇게 따로 떼어서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게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간에 일했던, 그간에 노역했던 그 삭스를 받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학자들은 이렇게도 봅니다. 지금 이게 전쟁의 항복판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이집트의 신들과 유일무이한 참신, 유일하신 신 여호와의 그 소위 신들의 전쟁인 거죠. 사실 이집트의 신은 신도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우상입니다. 인간이 우상 만들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한 거죠. 심지어 왕권을 어떤 지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었는데 그 모든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처부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쪽이 획득하는 전리품으로 요 대목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품삭스로 해석하든 전리품으로 해석하든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패물을 가지고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그 파란 글씨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파란 글씨, 방금 말씀. 자, 또 그 사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해 주는 거죠. 모세가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아주 크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런 기적들, 말도 안 되는 이집트 땅에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모세를 이렇게 두렵게, 경이롭게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공포심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딱 한 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 누가 빠져 있죠? 바로 왕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을 제외한 모든 신하, 이집트 땅의 모든 백성의 눈에는 이제 모세가 아주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파라오만큼은, 바로왕만큼은 그 딱딱한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먹지 않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절 보실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이제 열 번째 재앙을 예고하러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아홉 가지 재앙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대행시키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 아론이 지팡이를 내밀면, 혹은 손을 들면 재앙이 임했습니다. 근데 열 번째 재앙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애굽 땅에.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예, 모든 장자, 모든 처음 난 것, 모든 초태생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자,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가장 힘든 일, 가장 허드렛 일, 가장 정말 이렇게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일하는 게 바로 맷돌을 돌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맷돌 뒤에 있는, 맷돌을 갈고 있는 종의 장자까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그 사람의 장자가 다 죽을 거다. 심지어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될 거다.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무엇이 있으리라?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 모든 장자가 죽고 모든 첫 것이 죽으니 당연히 그 재앙을 마주한 애굽 온 땅은 부르짖음을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한 절이 의미심장합니다. 저 목사는 맨날 뭐 중요하다, 의미심장하다 뭐 이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랬는데요. 이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냥 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이렇게 짜내어서 고통 속에 외치다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 짜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앞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어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자 어떻게 함을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이게 정확히 같은 단어예요. 의도적인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그리고 이 열 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펼치시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누가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 땅이. 파라오를 비롯한 온 이집트가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노역, 그로 인한 신음, 그로 인한 부르짖음을 이제 어디로 돌리신다는 거죠? 이집트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리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 가난한 형편에서 짓눌리고 있는 자의 그 억울함을 안 들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이건 자막이 없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3장 5절인데요.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눈여겨보시냐면 억울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이 아니면 내세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치하에서 겪었던 그 억울함, 그 부르짖음이 이제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평소에 좀 알고 지내던 한 가정의 가장의 전화였어요. 저보다 한두 살 정도 어린 가장이었는데 직장 생활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든가 봤더니 자기 상사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괴롭히는 거예요. 있는 일을 없다 하고 없는 일을 있다 한답니다. 그리고 패거리를 짓게 만들어서 그 사람만 계속 따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그 친구는 정말 선하고 정직한 친구거든. 제가 그 사람을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당하는 걸 내가 듣고 있으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제가 뭐 목사니까 줄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잖아요. 시편 37편을 꼭 붙들어라. 거기에 보면 악인의 형통에 대한 교훈이 나온다. 제가 한두 번 여러분들에게 암송해드렸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분의 성실하심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장엄한 말씀이 이어지면서 악인의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고 의인의 결국은 화평이라고 그 시편 37편에서 약속하고 있으니 너의 억울함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잘 이겨내도록 해라. 제가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그 모든 서름과 억울함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 정상화시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억울한 자들에게 마음을 쏟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억울해할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누군가가 이건 확실히 억울해져 라고 하는 일은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억압된 자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그것을 되돌려주시는 분이시니 우리도 그런 형편에 누군가가 떨어진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 멈춰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주의 마음으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이어가서 첫째,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초태생,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장자, 첫 것이 점하고 있는 위치와 상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인데요. 여기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예, 장자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러니까 첫째 아들, 맏아들이 모든 나머지 자녀들을 이렇게 대변한다는 것, 대표한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기력의 시작이다. 어떤 상징성, 대표성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결국 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기력의 시작을 딱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야곱도 이 본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야곱이 예전에 장자인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각 가정에서 그 맏아들, 지금은 이제 뭐 맏아들이 특별한 막 위치를 점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워낙 가부장적이고 이렇게 맏아들, 그 첫째 아들 중심으로 뭐 유산이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포션이 이제 그쪽으로 할애되었기 때문에 이제 맏아들이 점하고 있는 어떤 위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도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상징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죠. 사실 다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여기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자, 모든 첫 태생은 다 누구 것이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과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축을 키우는 분은 거의 안 계시겠지만, 소와 양이 아이라고 해야 돼요? 새끼죠, 새끼. 새끼들을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 자, 첫째만 하나님 거겠습니까? 나머지 모든 새끼도 다 하나님 거겠습니까? 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첫 것을 내게 구별하여 드리면 내가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11조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의 차원이죠. 그리고 정말 어떤 청년이, 신앙의 청년이 이렇게 처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첫 월급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표현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고백이에요. 저는 그것과 관련돼 되게 이렇게 좀 찡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그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였는데요. 그 노량진이라는 곳이 지금은 조금 그 위축이 됐지만 많이 그 인구가 줄었지만 전국에서 상경한 청년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왜 모여드냐 하면 시험 보려고. 임용고시 보고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각종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림동 혹은 노량진으로 많이 찾았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때 많았을 때 30만 명이 한 해에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남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에서 어떤 사역을 했냐 하면 그 청년들에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고시 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 새벽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6시 첫 시간부터 막 수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이제 아침밥을 먹고 좀 시작할 수 있게. 왜 그랬냐 했더니 고시생들이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하루 한 끼만 먹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생활비가 빡빡하니까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돈을 아껴서 생활해야 되니 노량진에 살면서 하루 한 끼 학식 먹으면서 그 저렴한 학식을 먹으면서 때로는 컵밥으로 떼어가면서 하루 공부를 감당하니 아무래도 새벽밥을 줘야 되겠다 해서 그 새벽밥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밥을 지으셨냐 하면 70 넘은 은퇴 권사님들이 하셨어요. 70 넘으신 은퇴 권사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머리를 딱 질끈 동여매시고 매일 아침마다 밥을 하셨는데 가끔 300명분의 밥을 해내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권사님들이 점점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거의 한 10년 넘게 정말로 더 건강하게 매일 루틴을 그렇게 살아내시니까.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을 꽤 여러 번 보긴 했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한 명 와서 이렇게 모자를 팍 눌러쓰고 그 아침밥을 뜹니다. 밥을 먹어요. 저쪽에 앉아서. 누구하고도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강남교회 청년도 아니고 밥 먹고 이제 학원 가야 되니까. 근데 밥을 먹다 갑자기 울어요. 펑펑 웁니다. 외로워서. 힘들어서. 버거워서.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배식하시다가 가서 안아주시고 손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잘 이겨내라고. 잘 극복하라고. 청년부에서 사역하고 있으면 가끔 편지가 와요. 편지에 돈이 딸려옵니다. 돈이 딸려와요. 아니면 뭐 입금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새벽밥 전체가 후원금으로 그 이루어지는 봉사였거든요. 그래서 한 청년이 제가 그동안 강남교회 한번 출석도 안 하면서 매일매일 새벽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다른 수험생들에게 작은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열매 보내드립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던 적이 꽤 많이 있어요. 첫 것을 드린다. 그것은 뭐예요? 내 전부를 드린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이제 그 강남교회 그 새벽밥 사역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게 바로 첫 것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또 첫째 그 새끼들을 다 죽이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치셨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럼 어떻게 펼쳐지는지 거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네, 할렐루야. 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는 거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 말씀하시고요. 그 위에 보면 약간의 이렇게 좀 희화화된 어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개가 짖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혀를 놀려서 월월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문득 이 대목을 보다가 혀와 관련된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혀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음식을 먹을 때 가끔 씹긴 하지만 여하튼 혀가 잘 움직이면서 자주 씹히지는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3.1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때 저희 아들들하고 한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희 아들들 아시다시피 다 남자놈들이에요. 사내 자식들이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한층 올라가서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 가정이 타는데 그 가정은 딸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딸 중에 하나가 제가 딱 봐도 너무 이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이쁜가? 여자애가 부럽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희 아들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 뒤로 딱 붙으면서 그 어린 놈도 이쁜 걸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오늘 설교 잊어버리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혀가 진짜 자동으로 돌아. 저희 아내랑 그 기억하면서 엄청 지금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자르고 네, 다시 정.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셨다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거의 매듭이 지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이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게 되죠. 구별하셨다. 근데 구별이라는 말이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도 쓰여요. 근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별하시는데, 자, 1, 2번 중에 고르세요. 1번,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구별하셨다. 2번,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셔서 구별하셨다. 답은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구원의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구별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냥 자리에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가 구별된 우리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구별의 방법이 너무나 놀라워요. 이 구별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12장, 이어지는 1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하시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자,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무엇을 취할지니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어린 양을 취하는데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죽인다는 거죠. 죽이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양을 잡아서 죽여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 현관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게 되냐? 구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장자의 재앙이 임하는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열 번째 재앙을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날 희생당에 죽었던 그 어린 양은 결국 그래서 그 피를 현관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은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백성 쪽에서 발언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이 있을 때, 어린 양이 피를 흘릴 때 우리가 구별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모든 종교는요, 자력 종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가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서 신의 기쁨을 사고, 뭘 해서 신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책감, 지난날의 후회, 방황, 지금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죄의 문제, 그것은 하등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희생, 그분의 수고,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로 인한 기쁨, 감사, 감격,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함께 애굽 땅의 그 백성과 함께 죽음의 밤을 건넜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그래서 신약의 기자는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 죄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고, 지난날의 후회의 문제 있고, 방황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도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피를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발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격려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파란 것이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존재를 시금하는 성경의 묘사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보혈, 그분의 은혜에 집중하셔서 하루하루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자 하는 놀라운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맛보고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앞날도 펼쳐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도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삶에 죄책감이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날의 선택으로 인한 후회와 방황, 그로 인한 아픔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예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생명과 풍성함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이, 귀한 자녀들,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늘 백성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각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와 가정이 있다면, 그런 형편 가운데 노인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권능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의탁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새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처음부터 한 번 더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하고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찬양하며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책감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답니다. 그것을 위한 계약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새로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졸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 새 은혜, 새 감격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이 시간 주여만의 주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덮어주셨고 우리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한 기쁨, 그로 인한 감격, 그로 인한 충만함이 저와 우리 귀한 아는 믿기의 모든 성도와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이 이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가지 상황과 조건으로 인한 난제들이 이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앞날을 펼쳐보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체험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셔서 언제까지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기쁘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붙들고 있는 죄책감, 지난날의 후회와 방황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동행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 한번 예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에 이들이 붙들고 기도하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치열한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 위에 특별히 자녀들, 귀한 청년들의 앞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